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이 대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에 걸친 대화로 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하는 말, 요나단이 하는 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는지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한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네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우리가 오늘부터는 사무엘상 20장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세 가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짧게 되어 있었지만 세 가지 전혀 다른 사건들이 나왔어요. 지금 읽은 20장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 중에 맨 앞부분 11절까지만 보았는데요. 이 20장 내용은 어떤 문맥에 자리 잡고 있냐면 이제 20장이 끝나면 다윗이 광야로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장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입 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20장이 끝나고 21장부터 광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기 시작할 것이니까요. 요 내용을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지금 요 등장하고 있는 인물을 보면 요나단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9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방법이 아들 요나단 그리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을 하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다윗을 건져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19장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사건과 비슷한 양상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과 대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하겠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내일부터 보는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1절이 본문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지만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네 번에 걸친 대화가 나와요. 다윗이 말을 하면 요나단이 대답하고 다윗이 말을 하면 요나단이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화는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라마나욧에서 도망하여 라마나욧은 다윗이 사무엘과 지내던 곳이죠. 19장을 보면 직장에서 집에서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는데 이제 사무엘에게서부터 또 도망을 친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내 죄악이 무엇이길래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길래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막 한탄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막 슬픈 마음으로 한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본문의 뉘앙스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이 요나단에게 막 짜증을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가 많다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도대체 당신 아버지 사울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고서는 자기 억울함을 막 토로합니다. 이게 첫 번째로 다윗이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2절에 보면 요나단이 위로를 해요. 아,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거를 다 알아다가 너한테 알려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요나단이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3절, 4절 두 번째 대화가 나와요.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당신한테, 요나단 당신한테 비밀로 하고 할 거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죽이면 당신 슬퍼하면 어떨까 해서 사울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든지 당신 요나단에게는 안 알려주고 그냥 나를 죽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일정 부분은 짜증이 난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마음이 슬픈 거예요. 나는 결국 죽을 거야. 이러고서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대답을 또 해요. 이번에도 또 위로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을 원하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거, 네 마음의 생각을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요나단이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대화가 제일 길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제안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한데 큰 내용은 뭐냐면 사울왕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좀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쳐다보고 있다가 나한테 좀 알려달라. 다윗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안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매달 첫째 날이 되면 왕 앞에서 다윗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안 가겠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고 좀 얘기를 해주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달라. 그리고 나서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말이, 그러니까 사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것만을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러니까 다윗이 식사 자리에 가야 되는데 안 간 다음에 내가 고향에 내려가서 일이 있어서 고향에 내려갔다고 좀 얘기해달라.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 놈의 자식이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고향으로 가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분노하면 아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볼 테니까 상황이 어떤지를 좀 봐달라 하고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사실 다윗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사울의 마음을 떠볼 만한 또 거기에서 사용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요나단에게 이걸 부탁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마지막 네 번째 대화가 나오는데 10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막 함부로 이야기하고 다윗 그놈의 자식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한테 와서 알려주기가 어려울 텐데 어떻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 들판으로 나가자 하고 데리고 들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장소가 이제 들판이 되는 이러면서 상황이 끝이 나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부터 11절은 이 20장이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뒤에 내일 보게 될 본문이 실제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요나단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도입 부분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대화를 쭉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중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이게 사건이 완전히 완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결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이 도입 부분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장소를 이동하죠.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을 만났잖아요. 요나단에게 갔다고만 되어 있지 요나단이 어디 있다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본문을 보면 요나단과 만나서 대화한 곳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가 커피숍인지 궁궐인지 집인지 들판인지 몰라요. 여튼 요나단과 대화한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맨 끝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어디로 나갑니까?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으로 나갑니다. 아마 우리가 그냥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보면 이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광야로 나갈 겁니다. 이 장면이 끝이 나면 광야로 나가는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서 있냐면 광야와 비슷한 어찌 보면 광야로 들어서는 초입 부분인 들판에 나가서 이제 요나단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조금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광야나 들판이나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를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여하튼 이제 광야로 가는 이 장소 이동이 중요해. 그래서 여지껏 있던 장소 이동을 놓고 보시면 처음에 직장에 있다가 궁궐에 있다가 도망가서 집으로 갔죠. 집에 있다가 도망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나마도 안 돼서 거기에서 다시 도망쳐서 광야의 초입 부분으로 왔고 다음 주쯤 되면 광야로 들어갈 겁니다. 이게 조금 조금씩 장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현실에서 놓고 보면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광야로 가야 돼 이걸 생각하고 광야를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떠밀려서 조금씩 옮겨가고 있죠. 더 나쁜 곳으로 사울을 피하는 곳으로. 근데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로 장소가 이동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을 보면 아마 이 본문 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요나단에게 토로합니다. 요나단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다윗이 막 요나단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했던 말들이 뉘앙스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막 안타까워서 울면서 탄식하면서 한 말인지 또 짜증이 나서 짜증을 막 섞어가지고 요나단에게 짜증을 부리고 있는 건지 분노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도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참 귀한 일이에요. 아마 이렇게 계속 토로하고 살았으니까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우울증에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하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할 대상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다 들어주고 요나단은 너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자꾸 권면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보자면 참 귀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대상이 있다는 것 조금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흔히 이야기할 때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믿음을 들고 나아갔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골리앗과 싸움을 하는 장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께 찬양을 하거나 이런 장면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는 기록은 여러 차례 나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지금 요나단에게 하는 내용은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것도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이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생략한 채 요나단에게만 이야기하고 있죠. 모르겠어요. 기록만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튼 기록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고요. 없다고요. 이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기는 했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편 말씀 많이 살펴보았거든요. 시편을 보면 이게 지금 요나단에게 했던 내용인데 이걸 시편이라고 생각하면 시편에 이런 내용 무진장 많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막 아뢰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막 시편에 보면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썼던 시편들의 대부분은 언제 쓰여졌나요? 광야 생활하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나단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제 21장 넘어가면 다음 장부터 지나가면 다윗이 광야로 들어갈 거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요나단처럼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그때부터는 다윗이 시편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처지를 만나야 됩니까? 하고 다윗이 시편을 막 이제 부르고 읊조리고 부르짖는 그런 내용들이 참 나오는 거죠. 아마 다윗이 광야 생활하면서는 요나단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또 도망다니고 있는데 신하들에게 이런 이야기하고 하면 신하들을 통솔하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도 부르짖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요나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런 얘기할 때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윗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좋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지금 다윗이 했던 행동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진이가 이렇게 했다. 은수가 이렇게 했다. 은혁이가 이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멍청한 놈아.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걸 굳이 테스트를 해봐야 하지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또 테스트를 해봐야 하지 아니. 너는 도대체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니. 아마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었을까? 우리는 이미 이 사건이 어떻게 결말을 맺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긴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광야를 갈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광야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십수년을 거기서 버티고 살아야 돼요. 버티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광야로 나가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정말로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요나단을 통해서 한번 또 테스트를 하잖아요. 굳이 이런 테스트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같으면 다윗처럼 이렇게 미적거릴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이렇게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굳이 이걸 또 테스트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왜 미적거렸을까? 왜 광야로 나가는 걸 주저했을까? 이건 뭐 이유는 간단하죠.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힘들어도 사울이 지내고 있어도 사울이 같이 이렇게 자기를 잡아주기려고 해도 광야로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게 좀 더 편안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에는 가나안 지역에 있을 때는 왕의 사위잖아요. 왕이 죽이려고 하지만 장군이잖아요.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 것, 먹을 것, 입을 것들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어떤지 잘 압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면 당장 오늘 하루 먹을 것, 당장 오늘 하루 잠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기를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미적거리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이 명확하진 않아도 어렴풋이라도 아 지금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광야로 나가야 된다. 알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걸까? 지금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방법은 없는 건가? 이러고 테스트를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다윗이 선택한 이 과정과 방법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지혜로운 그런 과정인가 생각해 놓고 보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물을 싹 지워버리고 새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다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차마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제가 요나단이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다윗아,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자. 이건 주님이 너에게 예비하신 길인 것 같아. 힘들고 어렵지만 미적거리지 말고 광야로 가자. 마음 단단히 먹고 마음 굳건히 먹고 광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보는 본문을 보면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광야로 가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건 이제 내일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이것보다 더 손쉬운 상황을 만나도 미적거리죠. 미적거리죠. 정말 이거 내가 포기해야 되나? 아니 난 광야로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 생각을 들 때들이 참 많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아직 다 본문을 끝까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까 처음부터 좀 말씀드린 것처럼 19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세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요. 광야 생활에 가서도 세 가지 경우가 또 나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신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였잖아요. 지금 그 중에 첫 번째 요나단을 사용하시는 모습이 지금 나오죠. 이제 광야에 들어가면 또 다른 누군가 연약한 여자의 손길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건지시는 일도 나올 겁니다. 또 다른 일들도 나올 겁니다. 대적들을 변화시키는 모습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요나단과의 대화를 나중에 기억하면서 아 하나님이 다른 은혜들도 나에게 베푸실 거야. 그런 소망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과의 대화를 보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쭉 설계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은 참 감사하고 또 일정 부분은 안타깝고 일정 부분은 우리도 아, 광야 안 가고 어떻게 안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좀 더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 마음이 듭니다. 모쪼록 어떤 상황을 만나건 다윗처럼 고민을 하고 또 참 번민을 하게 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주님 제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대신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건전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의지하고 광야로 한 걸음 빨리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건 함께 하시고 어디서건 건전해 주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광야로 들어가는 초입 부분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참 쉽게 기쁜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서지 못하는 것, 주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더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참 중간 과정에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